듣겠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강릉이 굉장히 덥다는 그 날씨 예보를 했습니다. 저도 울산에 사는데 지난주에는 울산이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최고 기록 세우면 이제 대충 좋잖아요. 네, 어떤 최고 기록을 세웠냐? 그때까지 지금은 이제 그 최고 기록이 깨졌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관측 사상 이래에 가장 높은 온도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있었어요. 약 한 38도. 진짜 가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반 지옥에 왔더라고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이거 근처도 아니고 지옥 이게 불 조금 쬐는 맛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죽어서. 그래서 또 저희 건물은 온실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계단 있는 대로 그 폐허 유리창이 이렇게 4층 꼭대기 옥상까지 쫙 있는데 겨울에는 좋아요. 겨울에는. 근데 올 여름에 그 유리창에 달궈지고 또 빨간 벽돌에 달궈진 그 열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6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한정탕이에요. 근데 그 열이 빠져나갈 통풍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뚫고 헐라니 그것도 쉽지 않고 옥상에 있는 슬라브를 갖다가 코일로 코아 드릴로 이렇게 그 뚫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왜냐면은 조금 견디면 되거든요. 한 열흘 견디면 이제 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뜨겠어요. 언젠가는 지켜지겠지. 근데 겨울을 생각하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 예배를 야외에서 갔습니다. 강릉에 있는 분들은 그 맛을 몰라가지고 다 좋은데 그 감각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 이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 드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본 분은 결코 좋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지낼만 하다 이 정도지. 예. 그래도 제가 1차 때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그 대덕수양관 잔디밭에서 말씀을 듣는데 원만하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들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다 갖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듣기 전에 매일 그 하여튼 저녁 먹기 그 전까지 하나는 바로 7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하나님이 서늘한 이렇게 비를 주셔가지고 에어컨 안 틀어도 좋아요. 여기 에어컨 11대로 빵빵 틀어가지고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의 손이 이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범사에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강릉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맛을 모를 거다. 대덕수양관이 강릉보다 훨씬 저녁 시간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릉에 왔거든요. 이제 강릉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표리부동한 사람, 일구이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을 또 잘게 들으면 같이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물건을 사기 전에는 그 물건의 흠짓을 그 흠을 낸다 하더라고. 안 좋다고 하고 비싸다고 그렇고 별 쓸모가 없다고 그렇고 모양이 어떻다고 그렇고 막 안 좋다 안 좋다 막 그리 해가지고 뭘 해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나 아니면 이거 누가 쓰겠어요? 이 간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이 물건 진짜 좋다 좋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릉에 왔는데 저녁에 밖에 나가서 드린 거 빼고는 강릉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난주에 그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성찬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는 이제 그때 이제 드린데 참석을 했는데 아침인데요. 아침이면 그래도 비교적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아침 먹기 전이니까. 땀이 피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땀이 피오듯. 오늘 강릉의 온도가 거의 36도, 7도 됩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쾌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11대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고 이 쾌적한데 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지. 아니, 그거 왜 웃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던지.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 이런 날에 존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미안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됐습니까? 이제 좋은 거. 강릉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그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에녹이 누구세요? 에녹에 관한 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구약에 한번 나오고 구약에 한 두 번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딱 한번 나오고.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료가 방대하면은 좀 연구하기가 쉽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축적된 몇 구절에 불과하는 거예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라면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증고조, 뭐, 현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7대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에녹이 태어날 때에, 아담의 나이가 600세가 조금 넘었어요. 아담이라는 우리 조상이 몇 살까지 사셨냐면 930세를 살았습니다. 장수했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고 있을 때 아담이 600세가 조금 더 넘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언제까지를 살았는가를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고 사실적인 거예요. 아담이 살았을 때 그 하루는 오늘 우리가 사는 24시간 하루하고 똑같은 하루예요. 아담이 그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한 살, 두 살을 먹는 그 나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는 나이하고 똑같은 시간에 그 시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살았을 때 하루는 뭐 두 시간 반이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이에요. 아담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이 무두셀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도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멕인데, 라멕이라는 사람도 95살 때까지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담 그러면은, 예? 아담 그러면은 뭐 별로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라는 신앙이 나오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라멕이 9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노아를 낳기 전에 라멕이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87년 전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우리 조상 아담이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담이 죽고 난 87년 이후에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687년이 되던 해에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하나님이 홍수로서 전 인류를 심판하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이 130이라는 나이에, 130대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가인을 아벨을 몇 세에 낳았는지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30세에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왜 셋이라고 지었느냐면은 가인이라는 그 아들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인이 이제 시체를 유기한 거죠. 땅에 묻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 가인아, 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아벨이요? 아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뭐 아벨의 보호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꼭 지켜야 됩니까? 나 모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무슨 어떤 일이 형성이 되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그 아벨의 피가 그 땅에 흡수가 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나 아벨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가인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로구나. 저거 아담도 몰라요. 왜 어떻게 아벨이 죽었는지 아담 모를 거예요. 뭐 보는 앞에서 안 죽였을 거니까. 그렇죠? 아주 은밀하게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목격자가 없을 때에 탁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리발 내밀고 나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해도 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범인인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것이면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목격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어디에 플랑카드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예? 뭐 코란도와 소나타 은색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했는데 그 지나가다가 현장에 그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뭐 사례하겠습니다 하고 목격자 찾는 그런 거 가끔 한 번씩 보이죠.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냈어요.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를 내서 잘못을 했습니다.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은 플랜카드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사고를 내고 시인을 했으면은 이제 뭐 벌을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 절차가 남아 있지. 당신이 진짜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거 가지고 말과 알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좀 불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짓말하기가 쉽지요. 속에 있는 게 툭툭툭 튀어 나오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목격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인 빼놓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 앞에 내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안 죽였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실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 사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막 곡해를 해가지고 막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고 뭐 희한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나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설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그 진리가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지구를 보니까 둥근 지구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은 뭐 둥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해가 뜨고 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보고 느끼는 것은 해가 분명히 뜨고 지는 것이 느껴지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시 말해서 진짜 이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법칙을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한 사람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지구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지구는 둥글고 돈다. 그럼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지구가 돌고 둥글었지요? 예? 언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지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부정을 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은 그 말씀이 바뀌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때때로 그걸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개인적인 신앙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보고 느끼는 내 어떤 생각과 경험이나 내 어떤 이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가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회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 내 삶 속에나 또 우리 주변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때에 그때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65세 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무두셀라라 이렇게 친 거예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 보통 이 성경의 사람의 이름이나 성경에 있는 지명에는 그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또 바꿔주잖아요. 지명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어놓은 지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명을 바꿔주는 걸 말해요. 루스가 뭐 베델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렇게 막 바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정말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자연 여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800년, 뭐 보통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하나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느냐면은 에녹아, 네가 살고 있는 사람이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사는 긴 시간을 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게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65세가 되는 그 해에는 이 에녹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온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보다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65세 때에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때를 120년이라는 기간을, 횟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녹의 시대에는,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간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에녹이 하늘을 무두셀라라, 무두셀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 이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창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고대부터 인간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죠. 칼이나 창은 가장 오래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칼이나 창은 방어용 무기겠어요? 공격을 하는 무기겠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그 사냥감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전쟁을 할 때 적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제 뭐 그런 건 다 공격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항상 창을 가지고 있다가 목표물이 딱 나타나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은 죽여서 식물을 삼고 가죽을 삼고, 사냥꾼들은 그 사냥물을 얻는 것이 소득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전쟁에서 그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살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창을 던졌다는 것은 그 목표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홍수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심판하고 난 후에 한 사람도 안 죽고, 좀 물에 헤엄 많이 치다가 보니 좀 지쳤다, 좀 쉬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수백 년을 이렇게 사는 그 세상에 기대를 두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결혼을 해서 81년도 5월 달에 아버지가 됐어요. 진짜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어요. 제가 예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안 가지만은 얼굴이 예쁜 딸이 있고, 얼굴은 그 예쁜 건 별로 없어도 너무너무 사랑이 가는 거예요. 눈은 예쁜 것을 보고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 딸이 진짜 사랑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딸을 예쁘고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딸 낳아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세벨 같은 뭐 그런 딸, 드릴라 같은 뭐 그런 딸, 예? 아니면은 또 뭐 누굽니까? 아주 안 좋은 헤로디아 같은 그런 이름 여러분 지어주고 싶겠어요? 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가서 아버지 이제 첫 손녀예요. 첫 손녀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애가 태어남으로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자격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라는 이제 그 지위를 준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걔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났는데 아버지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하나님의 종이 네가 이름을 지어. 아니 아버님이 그래도 지어주셔야죠. 네가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어떤 이름이 제일 좋을까? 좋은 이름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제 이세벨 뭐 이제 이런 거, 다 헤로디안 이제 이런 거, 드릴라 같은 거 빼고, 참 이름의 귀한 여인이 누굴까? 그러다가,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여러 모양으로 좋아 보이니까 한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나. 한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두 번째 애를 낳아도 딸 낳으면 이름 지을 걱정은 결로 안 해도 두 나라고 짓고, 셋째 낳으면 세 나라고 짓고. 지금도 그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한나라를 이제 늘 이제 자식이 생기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를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가끔씩 늘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은 안 하지만 한 번씩 문득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여인의 신앙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한 번씩 자주 그 이름은 없을 때보다도 한나라는 신앙인을 마음에서 품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줘요. 둘째를 낳았는데 또 아버지 이제는 진짜 가문의 대를 이은 손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꼭 아버님이 입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자꾸 저보다 지라게 해서 그래서 제가 찾다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좋은 남자 이름이 누굴까 하다가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었으면 장가 안 간 것만 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부를 때에 그래도 뭐 늘 그 생각은 안 들지만 한 번씩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섬겨간 바울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도록 후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 기념비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에녹이 그 이름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근데 언제 그 심판이 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에녹의 신앙에 뭐냐면은 신앙에 이걸 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척도계라고 하나? 척도계. 척도계라는 게 말이 맞는가 말이겠네요. 예? 신앙의 계기판이에요. 신앙의 계기판. 자동차 운전대 앞에 이렇게 쫙 꾸문 계기판이 쫙 있지요? 연료 탱크에 기름이 얼마쯤 들어갔는가? 아이고, 기름이 곧 떨어져 가네. 주유소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엔진 회전 속도가 얼마쯤 올라가는 RPM에 그 계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냉각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기에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그 계기판에다가 모든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무두셀라가 자기 신앙의 계기판이 되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로구나.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600살이 될 때에 무두셀라 나이가 몇이냐면은 969세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왔어요? 예, 그 해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온 거예요. 이 성경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그 해에 노아의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으로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 외에 전 인류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좀 복잡해요. 저도 복잡하고 여러분도 참 복잡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도 살지도 못해. 옛날 이 노아 이전의 시대에 10분의 1도 못 사는 인생들이, 안 그래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지지고 복구고 막 아니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또 암도 걸리고 또 재명이도 더 못 살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은지. 자식 놓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 속 긁고 애다는 일이 많은지. 며느리 얻고 손주 손녀 알아보세요. 좋기도 하지만은요, 아, 문제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참 행복하십니까? 그럼 생각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럼 내가 행복하나? 그러고 보면은 행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예? 불자가 붙어, 불자. 불이 참 좋기도 해요. 밥도 해주고, 불이 있어야 따뜻하기도, 겨울도 나기도 하고, 공장도 돌아가고. 그런데 이 불은 안 좋은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갖다가 한문으로 하면 아니 불자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도 너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한가 보려고 딱 보니까 행복 안 하는 조건들이 막 겁나게 많은 거라요. 평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 널려져 있어, 널려져 있어. 널려져 있어. 근데요, 그렇게 복잡한 인생들이 언제 그 복잡한 것이 다 끝나느냐면은, 여러분, 죽으면 돼요. 너무 괴로우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니, 진짜 죽으면은요, 38도, 39도 올라가도 죽은 분이 덥다고 안 하더라고. 밥 안 줘도 배고프다고 안 하더라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행복하겠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죽음이란 걸 주셨어요. 육체의 죽음이란 걸 주셨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우리의 끝을 보게 하는 것이다. 뭘 보게 한다고요? 끝을 보기를 원하시더라. 제가 77년도 7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7이에요. 동안에. 뭐 이렇게 딱 할 때도 막 7777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7777이 좋아요, 안 좋아요? 77 맞아. 그 77이 안 좋지? 777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제가 77년도 7월 달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엊그제 같은데 살다가 보니까 벌써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지낸 세월이 이제 훨씬 많아졌어요. 제가 25살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세월이 이제 점점점 이제 횟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저는 구원받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도 안 떠났어요. 언제 구원받는데 1년 전에요. 그거 가지고 났는데 적어도 한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안 떠났다고 해야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말할 만한 이 건덕지가 되지. 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한 일주일이라도 교회 떠난 분 한 분 있어요? 저는 그게 없다니까. 상품으로 말하면은, 예? 이게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 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건을 일으킨 적. 그렇다고 막 그냥 혜성같이 뛰어나가서 천지를 뭐 뒤바뀌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있어도 별표 안 나고, 없어도 별표 안 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별큰 말썽도 안 부리고, 얌전하게, 또 뭐 그 성격도 무슨 막 떠벌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앞서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조용한 게제 성격이에요. 내 성격이고. 막 와서 말하면은, 아이고, 그냥. 다 아는데 속으로만 하지 너무 떠벌리고 그래. 이제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못 살게 구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럴 때는 싫은 거예요. 싫은데 또 싫다는 내색을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나가! 그럼 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아, 진짜.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 이제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느 때는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야단을 치려면 조용히 조용한 곳에 이제 와가지고 저 형제 2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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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 이래야 돼. 아, 목사님.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늘 그런 게 아니고 몇 번 그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딸 자식 또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작정을 했어요. 언젠가 귀에만 와봐라. 그러면 꼭 그분한테 가서 내가 요 이야기는 해줘야지. 제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조용히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서는 제발 좀 이야기하라. 요걸 마음에서 골백번을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했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하기는 편한데 하여튼 뭐 좀 이상하네요. 근데 사람이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꼭 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 저지르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그 2장에 보니까 2장 23절인가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키를 잃었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무슨 그릇? 사기 그릇, 녹 그릇, 스텐 그릇, 금 그릇 그거 아니고 잘못 방향이 처음부터 삐뚤어졌다. 빗나갔다. 엄한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보셨을 때 우리 인생의 생각과 길이 다 틀린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세상에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릇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그분이 그 길을 우리의 그릇된 그 모든 파생된 모든 우리 전체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네? 그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나가셨죠?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사형터가 있어요. 그 사형터가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그 언덕이 사형터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가셔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삶을 내가 끝냈어요.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담당 시켜버리시고 그분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가셔서 그 위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버리신 거예요. 맞지요? 끝내놔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힘이 끝났어.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내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나라는 사람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에녹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에녹이 그 65세가 되던 해까지는 그야말로 자기 길을 갔어요. 마음에서.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난 후에 에녹의 마음에 무드셀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자기 자신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도세자를 보면서 항상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셨어.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놓으셨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막 진짜 교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렇잖아요.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런데 다 뒤엎고 나가서 대적하고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 우리 교회를 막 얼뜯고 진짜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 와중에 월드캠프를 시작을 한 거예요. 7월 8일부터. 저는 마음에 아, 이 월드캠프 정말 어렵겠다. 월드캠프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한 73분인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장관들을 모시고 오시고 총량님들을 모시고 오시고 또 가까운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시고 저는 반교사 트루스 B반, B3반 교사로 이제 써주셔서 그냥 그 월드캠프 기간 때 우리 반 한 10명하고 같이만 지냈어요. 제가 한 거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어렵고 모든 형편은 막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 월드캠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있으니까 그 리허설, 개막식 전에 리허설 그 공연을 했어요. 똑같이 개막식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여튼 뭐 그때부터요. 그날 또 비 오고 또 우리 개막식 하는 날 이제 비 온다고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 다 예보가 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무대 설치, 뭐 또 뭐 의자 깔고 초청을 하고 뭐 하고 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날씨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변의 날씨, 바다의 날씨, 또 장마철의 날씨는 어떻게 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막 그냥 어? 막 쿵짝쿵짝하고 막 그런 예? 세상 음악 같으면 해변이 좀 어울려요. 그렇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막 이제 이런 거는 그 딱 어울리는 거예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리 하고 이리 하는 거는 실내에 조용하고 이 공간과 이게 어울리는 건데 해변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사람 소리 또 거기에다가 비천둥 소리 막 야,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농담으로라도 기도해 비 오지 않도록 비 오지 않도록 작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비 안 올 겁니다 하면서도 이 확신은 조금 없어요. 그래도 비 오면 어떡하지? 막 비가 오니까 뭐 우비 다 준비하고 뭐 하라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냥 남일 보듯이 저기 강남 불국에 날씨 하면은 그냥 괜찮아. 알고 있으면 우산 쓰고 뭐 그런데 담당하는 분들은 거의 간이 다 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칸타타가 아니고 간타타. 간이 다 타버린다. 간타타 한번 하면 간이 다 탄다고 하다. 간타타 막 하더라고요. 간타타라. 참 신기한 거예요. 딱 그치는데 그 해변의 땡볕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있고 아무 그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쫙 하늘에 자각막 치듯이 쳐주고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개막식 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꼭 그 뭐 징키스인가 그 양반이 또 무슨 뭐 비발디의 뭐 사계 중에서 여름에 막 천둥치고 비 올 때 하나님이 효과음 바바방 하고 말입니다. 살짝 이게 뿌려주니까 속아내더라고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우산 피고 있다가 이제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도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불신이나 어두운 생각을 막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일으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게 하도 우리 인간이 그런. 야, 서울 시청각 광장에서 폐막식까지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항상 그 월드 캠프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번 월드 캠프가 제일 좋았다. 꼭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2013년도 그 월드 캠프가 너무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2014년 하면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2입으로 또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월드 캠프와 또 올해가 또 좋았다.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삐딱한 사람 가지면 어때요? 저건 또 봐라. 작년에 제일 좋았다 하더니 저렇게 또 한다. 또 내년에 또 좋다고 할걸? 그래야 그게 좋지.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제일 좋은 월드캠프만을 치르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지금은 참 지독하게 안 좋다. 마음이 조금 더 시험되면 더럽게 안 좋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 10개를 가지고도 하루에 하나씩 먹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흘 후에 와서 사과 어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좋은 사과 10개를 먹는 기억밖에 안 나고 한 사람은 가장 좋은 사과 10개를 먹는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형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개 중에서 아이고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지. 10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먹었어요. 이게 첫날. 안 좋은 사과 하나 먹었죠?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은 에이 제일 좋은 사과부터 먹자.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첫날 먹었어요. 한 사람은 제일 안 좋은 사과 첫날 먹었고 한 사람은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둘째 날 되니까 아홉 개 중에서 그쪽에서 또 제일 안 좋은 것도 하나 먹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홉 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똑같은 사과인데 그 마음에 한 사람은 안 좋은 사과 열매를 먹는 결론이 나왔고 한 사람은 가장 좋은 사과를 먹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동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쉬운 말이더라고. 같이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동행이 뭐다고요? 같이 걸어간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오죠? 자, 결혼식을 다 맡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돼요. 퇴장해야 돼요. 퇴장해야 되죠. 퇴장할 때 따로따로 퇴장합니까? 같이 이제 퇴장합니까?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팔짱 안 끼고 가면은 매 더 맞더라고. 다 팔짱 딱 끼고. 다 절대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탁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자식 낳고 살았죠. 너는 결혼식 했어. 우리 결혼식 했어. 아, 우리 결혼했어요. 이제 부부 됐어요.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신부는 친정 집으로 가서 계속 따로 살면 자식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식이 안 나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진짜 그러는 제가 어제 진짜 행복한 날이었어요.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지금 할까 말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왜냐면은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는 왜 그런 행복이 없는가? 그럴 것 같은 염려가 돼서 안 할랍니다. 난 너무 어제 행복해서. 예? 또 욕하려고요? 아, 욕 진짜 안 하겠습니까? 또 칠푼이라고 또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제 아들 부부가 합창단에 있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온 거예요. 어제 아침에 왔죠? 어제 그제인가?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강남에서 서울 지역 연합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 스크린 이제 쫙 야외에다가 해놓고 우리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를 야외에서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탁 보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서로 간증을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합창단이 어느 정도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장로님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중에 몇 분에게 꼭 간증할 분이 있어 나오라 그러니까 막 나와서 막 마이크 막 잡고 막 그냥 서로 하려고 하다가 그럼 내가 이제 그 공연만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온다고 연락을 해서 딱 시계를 보니까 저 선교사님들 간증을 저 하나만 한 사람만 하고 말지 왜 이렇게 길게 해? 이제 나는 그래서 간증 내용 그것보다도 아들 생각을 하니까 아이 지금 기차 시간 늘리려면 거기서 와도 광명역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시간이 지금 바닥 날 텐데 아 왜 또 나와 지금 빨리 들어가지 막 그러고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 이게 근데 아이 세 분이나 하는데요 막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 막 그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기차표 예약하는 거 KTX에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오는데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왔더라고요. 오니까 뭐 거의 1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 와서 또 배고프다고 또 먹고 막 그런 게 한 2시쯤 됐어요. 이제 한 2시쯤 잠을 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조그만한 바이올린 이렇게 케이스하고 조그만한 손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왔어요. 아. 뭐 저기 힘드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랬더만 아침이 됐는데 제 아내가 아들 생일을 이제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이제 대면 끝나고 목사님이 요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거의 가 아프리카는 요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꼭 그 기간이 생일하고 딱 걸려 8월 초니까. 아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세고 양력으로 세고 저는 음력으로 세요. 저는 음력으로 이제 8하나 8이거든요. 앞뒤로 똑같아요. 8하나 8. 그러니까 이제 추석 훈집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거의 제대로 이렇게 생일 지나갔네. 이제 일 끝나 버리는 거예요. 추석 지나고 왔다 갔다 뭐 하고 오면 갔네 그러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내가 바쁘니까 1년에 막 다녀오면 한 두세 번 잠깐 왔다 가요. 그래 이제 아들 생일은 지나갔는데 내 생일은 안 왔으니까 이제 해준다고 이제 아들하고 남편하고 생일을 해준다고 아내가 이제 밥상을 하나 아침에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애하고 아들 내애하고 손주하고 또 그 거들어주는 자매 둘하고 골이 이제 한 6명이 이렇게 7명이 다 식사를 하는데 케이크를 하나 놓고 그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는데 며느리가 쫙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내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 그 회갑을 위해서 축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또 부르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를 또 부르는 거라. 며느리가 이거 할 때 감동을 받는데 아들이 해주니까 이 감동이 몇 배가 더 더하는 거야. 아주 조촐한 그 이제 그 잔치했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주고 인사 한번 해주는데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별로 행복 안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참 행복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큰 재물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작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에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야,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면은 그는 자기를 자기 자신에서 죽은 자로 여겨버린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 삶은 무두셀라를 내가 낳을 때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걸어간 그 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취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더라고. 내가 무슨 새롭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 그 주님 따라가 보니까 주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야,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이게 신앙이로구나. 이게 동행이로구나. 박 목사님이 지난 50년을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제 이제 대덕에 오셨어요. 대덕에 잠깐 들렸다가 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가셔서 가나에서 베냉에서 또 카메룬에서 또 어디 탄자니아 또 케냐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좀 몸이 좀 안 좋고 건강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피곤한 것도 행복한 피곤이에요. 하도 스트레스 받는 피곤이 있지만 행복한 피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좀 수양에 오면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행복한 피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행복한 피곤이 잘 안 되십니까? 마음에서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그 삶을 에녹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시간이 이제 돼서 내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